3주간에 걸친 금년도 홍해작전 기도 기간이 오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이 홍해작전 기도 기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애써오신 홍해작전 본부에서 수고하셨던 여러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일찍 나오셔서 주차와 식당에서 또는 안내 등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해주셔서 예배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도 넘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모여 함께 기도해 오신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께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의 불씨를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몇 분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 참석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까지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오다가 오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고쳐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시 살려주신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홍해작전의 첫 번째 주간에는 주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고치셨는지, 둘째 주간에는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셋째 주간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고치신 흔적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조용히 또는 SNS로 이런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이거 고쳐졌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고치신 것보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애통해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아깝지 않고 안타깝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또 그 온 마을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은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도 울고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할 만큼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하고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나 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나 꼭 들려서 중간에 쉬시고 함께 교제하시던 곳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던 그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계셨는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밤이면 꼭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면서 충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무척 편안하게 생각하셨고 그 가족 모두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짐이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끝이 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잘 쉬기를 구하는 일만 남았을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포기해버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한 일들이 다시 살아나야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게 되고 그 일이 회복이 되어야 사람의 삶이 사람의 삶처럼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잠든 내 친구 나사로를 깨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선생님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사람 살리기에 도전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 마음속에 내 삶에 꼭 살아나야 될 요소들인데 꼭 회복돼야 될 요소들인데 이러저러한 사정과 이유 등등으로 포기하고 버린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살려주시도록 회복시켜주시도록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족들마저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고 강하게 도전하시던 것처럼 그 도전하는 기도와 신앙의 정신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서 맥박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 포기했던 것들을 되살아나게 만드는 것, 버렸던 것들을 이미 다 문을 닫았던 것들인데 다시 문을 열게 되는 이 모든 것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할 터인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과 도전이 필요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던 것은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의학적인 시도를 시도하신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가 죽어서 이미 냄새나는 시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현실이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였고 그 시시때때로 기억했을 때마다 그 집에 들러 함께 지내던 사랑하던 친구이셨는데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감사의 신앙이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한 경우는 오병이었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그럽니다. 축사하셨다는 헬라말 유카리스토, 지금은 에프카리스토라고 발음합니다. 에프카리스토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에프크레스토입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인 사람이 얼마입니까? 남자 장정만 5천명이라고 했으니 어린이 있고 여성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수가 5천명에 몇 배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언덕에 가득 차 앉아 있는데 먹을 양식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떡을 손에 들으시고 하늘 우르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사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5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도록 거두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죽은 것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린 것인데, 다 문 닫은 것인데 어떻게 다시 되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좌면우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부터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잔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 잔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의 의미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잔입니다.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잔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그가 이 잔이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앞에 두시고 그것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면서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사 기도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고 그 잔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인류 구속의 큰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십니다. 모두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어찌 생각하면 절망하고 기가 막힐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예수님께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서로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해볼 수 없어도 가장 큰 감사로 감사하십시다. 내 속에 희망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꿈을 죽여야 했고 포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난 나사로처럼 될 수 있기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보다 더 진실하고 더 크고 더 파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천 명 양식 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만들고 십자가의 죽음이 만 인류의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를 되살려내는 축복이 함께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친구가 다시 산 것 때는 내가 즐겁고 기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느님 제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얼마나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상남 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가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언덕을 넘어가면 언덕 뒤쪽에 움막처럼 된 집을 짓고 사는 동네가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살 사람이 안,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정말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그 마을입니다. 같은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골짜기 건너 예루살렘에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이 마을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낭패와 실망의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역경 중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믿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지금부터 미래의 내 모든 인생의 영원한 삶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모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나사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쌍한 인생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 가지는 것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고 삶도 세워지고 그런 변화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 누구이신가를 모든 사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단속하시지 마지막에는 단속 불가능하게 터져 나오는데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현장 지휘하던 백부장이 예수님 그렇게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칩니다. 거기서 터져나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들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45절 말씀 보시면 이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12장 9절 말씀에서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 믿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도는 단순히 사람들 놀라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박수 받고 대단한 사람을 칭찬받는 그게 관심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둘러선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선교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 삶의 기적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기적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기적이 왜 필요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축복, 이미 던져버렸던 것들을 받았던 꿈, 내려놓았던 비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생각들이 다시 되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을 웅장하게 일으켜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삶이란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면 뭐가 됩니까? 잘해봤자 마지막에 시체되는 것 아닙니까? 잘해봤자 우리의 종말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그건 우리 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 덩어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삶의 종말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의 종말이란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 선지자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명망 풀의 꽃과 같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든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연연하잖아요. 그런 풀의 영광과 같은 그 삶을 요구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던 것처럼 내 빛이 난 한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 앞에서 감사로 기도하십니다. 자기 영광이나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내 속에 죽어 있었던 신앙의 요소들이, 꿈들이, 희망이, 비전이, 능력이, 인간다운 삶의 축복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제일 마지막 구절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메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살렸었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묶여있고 온몸은 배로 칭칭 감아놓았습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나사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제품들 사면요, 저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제게는 최신 핸드폰이나 옛날 2G폰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요? 할 줄 모르니까요. 그저 전화 오는 거 받고 문자 보는 거 받고 카톡 하는 그 정도예요. 딴 걸 활용할 줄 몰라요. 비싼 기기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우리 자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대로만 해, 내 시키는 대로만 해 하고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아들의 창의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꿈을 펼치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손발을 묶어놓고 얼굴 덮어놓고 온몸을 붕대고 감듯이 감아놓은 다음에 무슨 의미 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사로가 나사로 됩니다. 나사로가 나사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사로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돕는 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능력이 뭡니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속성이 창조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도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창조의 능력이 발휘될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요소들이 마음껏 개발될 수 있게 마음껏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나사로들을 살려냅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려냅시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자기 존재 의미를 바꿈으로 살려냅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길한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서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